지난주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제안을 받죠.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을 품삯으로 월급으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당신의 딸 라헬을 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7년이라는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었고 며칠 같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되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 여러분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월급 받는 날이, 또는 휴가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에게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결혼하는 날.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네,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마침내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정당한 요구죠. 이에 라반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야곱의 결혼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늦은 밤까지 그를 붙들고 있더니 정작 그 야곱의 아내로 장막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참 성경엔 별게 다 기록되어 있죠. 남 첫날밤 보낸 그런 얘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되어서 일어나 보니 뜨아, 웬일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지킵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짧은 시간처럼 지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7년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왜 고생이 안 되겠습니까? 참고 견딘 거죠. 힘들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그것을 참고 견딘 것입니다. 라헬이 그를 견디게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어서 기대함으로 마치 선물 포장을 풀듯이 그 선물 포장을 열었더니 레아가 있는 거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이 터지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강하게 따집니다.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라반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요. 엄마 리브가와 짝짝꿍이 돼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데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나 보다. 죽기 전에 내 아이에게, 내 아들들에게 축복해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겠노라 얘기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가문의 족장으로서 그 족장의 재산과 권한들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당연히 장자 된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마치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그리고 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거죠. 눈먼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동생이 형인 것처럼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속임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형 레아, 언니 레아가 마치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잘못을 다시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너 그런 잘못을 했지?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 우리가 행한 그 죄악들을 해결하고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그것에, 그 잘못에, 그 범죄함에 우리를 직면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언니가 동생처럼 행동하게 했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은 야곱 자신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왜 동생이면서 왜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느냐?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라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야 될 그 고발을 자신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라반에게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왜 속였니? 왜 거짓말했니?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특히 교회 잘 나오는 형제들이 저랑 친구 한 명, 두 명이었습니다. 반면 여자애들은 10여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혼자 막 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나 중심적으로 막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변명하자면 어렸던 거죠.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똑같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인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10여 명이 됐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휘를 했어요. 10여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의 6명이 핵심 멤버예요. 근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선생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데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마음먹고 혼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되겠냐? 연습시간 잘 나오고 예배 때는 말씀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성가 들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막 그런 말들을 했어요.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6명이 단체 행동을 합니다. 찾아갔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지. 어르고 달래고 겨우 그래서 겨우 앉혀놨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했던 그 행동들, 말을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제가 했던 그 모습들을, 말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게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떠오른 것이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친구들 했던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었는데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그런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 내가 혹시 저질렀던 잘못,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범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신부 바뀐 사건으로 돌아와서 라반은 왜 신부를 바꾸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나에게 아내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그런 풍습이 없다. 그냥 풍습을 따라서 언니를 먼저 보낸 거다, 언니를 너에게 먼저 준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27절이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다시 나이를 네 아내로 줄게. 7년만 더 일해. 그러면 돼. 어차피 라헬을 줄 거면 먼저 라헬을 주고 다시 레아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레아는 별로 매력이 없었던 여자예요. 매력적인,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7년을 헌신할 수 있지만 매력 없는 그 레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절벽에 달린 그 꽃도 기꺼이 꺾어다 줄 수 있지만, 위험과 모든 수고를 감내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한다면 손 하나 깜빡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레아를 위해서도 그 야곱이 7년을 일할 수 있을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레아가 정말 예쁜 자매였다면, 매력적인 여성이었다면 야곱은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7년도 기쁨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만큼 레아는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라반은 헌한 대낮에 야곱이 정신 말짱할 때 그 레아를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아버지지만 레아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꼼수를 쓰는 거죠. 잔치를 벌려놓고 늦은 저녁까지 밤새도록 그렇게 그를 붙잡고 있다가 늦지막해 그를, 그리고 레아를 그 장막에 함께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라반은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보내려 했을까? 이런 속임수를 쓰는 그 라반의 진짜 목적이 뭘까? 레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딸인데 이대로 두면 제대로 시집을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속여서라도 그 야곱에게 시집을 보낸 것일까? 라반의 본심은 27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손익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을 기꺼이 파는 사람이고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딸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속임수를 통해서 그가 갖고자 했던 것은,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 왜냐하면 야곱은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9장에 보면 야곱이 처음에 그 동방 사람의 땅, 그 우물가에 도착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살펴본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 라반에게 속한 목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29절 7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목자들을 만났는데 라반의 목자들이에요. 근데 해가 아직 높은데 아직 일할 시간인데 더 일할 수 있는데 그 목자들은 우물가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물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뚜껑을 열 때까지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높지 않냐? 더 일할 수 있지 않냐? 더 일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쉬고 있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냥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적당히 일하고 시간 나면 쉬고 좀 그런 게으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못 보는 거죠. 그 꼴을.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자기는 뭐 열심히 안 사냐? 그게 아닙니다. 31장 4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실했고 야곱은 부지런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한다, 이런 사람이 나와 동료로 일한다,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일한다, 얼마나 그것이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7년 동안 라반은 점점 늘어나는 자신의 양떼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이 점점 살이 찌고 점점 그 토실토실해지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양떼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걸 본 거예요. 손익 계산이 철저했던 라반은 그 중심에 야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 제가 되는구나. 제가 뭔가를 하는구나. 복덩이구나. 야곱을 붙잡아야겠다. 안 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붙잡고 그를 그곳에 함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빠른 라반, 그런 라반이 붙잡고 싶었던 야곱, 야곱은 라반이 붙잡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있지 않습니까? 뭐 계속 미국 세계 1위의 부자라고 그러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빌 게이츠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 게이츠처럼 큰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 반드시 붙잡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적어도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취업하는 입장에서는 참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일꾼들을, 일할 사람들을 찾는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꾼들을 찾는 것이, 인재들을 찾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렇게 떠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모든 회사가 그렇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스카우트 팀이 있대요. 전 세계를 훑으면서 좋은 인재를 찾는 그 일들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일꾼을, 인재를 찾는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조건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그를 스카우트하려 합니다. 그러나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기업 자체를 다 인수해서 사버린대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인재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을 갖춘 인재가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라반이 탐냈던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탁월한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죠. 아, 저는 아닙니다. 열심히는 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잘 쓰임받는 그런 인재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빨대 꽂고 하나님 그 쭉쭉 빨아보면서 그렇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젊음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사용해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죠. 그런데 능력이 없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저 하기 싫은데요. 피곤한데요. 그냥 저 알아서 밥 먹여주시고 알아서 그냥 저를 차로 모셔주 라인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지혜가 부족해요. 근데 열정이 부족해요. 성실함이 부족해요. 체력이 부족해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겠다. 너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면서요. 우리는 그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인재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그 7년을 더 일하도록 했습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 야곱을 그 집안에 머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보면 그런 라반의 제의가 엄밀하게 말하면 속임수죠. 그것이 좋았을까요? 자기를 속이는데? 내 뒤통수를 치는데? 그 방법이 치졸하잖아요. 야곱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속임수로 그를 올가맵니다. 이 라반이 정말 교활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그의 마음이 라헬에게 꽂혀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이용해요. 그래서 7년을 머물도록 하고 또다시 라헬을 이용해서 속이고 그래서 또 7년을 도합 14년을 그 라반을 위해 일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욱하는 성질이었다면 외삼 초리고 먹어먹고 주먹 날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라헬을 잡고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데 야곱은 그 라반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라반은 속였는데 그 속임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인 거죠. 때로 손해라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는 사람 있죠. 막 계산기 두들기고 네가 손해니 내가 속했니 막 그거 따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지만 당장은 내가 이익을 여기서 이익을 챙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이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계산기 두들겨 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또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당장에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보다 나은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안 못 보는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더욱이 엄마가 도와줘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로부터 분노를 삽니다. 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돼요. 광야에서 그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갔더니 또 속임수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이것이 자기의 유익이 될 거다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나의 걸음을 오히려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이고 내게 불이익을 주면 그냥 속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우리 청년들에게 속임을 수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맞는 걸까? 묵상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으시고 단계단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을 잃게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당해야죠. 아파야죠. 여러분, 그런 손해,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해서 항상 꽃길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에 우리는 불합리한 같은 불이익 같은 손해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이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 성실함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성실함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성실함을 물으세요. 우리에게 성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진실함과 신실함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할 때에 그 순종이, 그 걸음이, 그 인내함이 사실은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기 두들기 마시고요. 당장의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때론 바보처럼 속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실만한 물가로 내 잔이 넘치는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도합 14년을 일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정말 한량처럼 편하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그 야곱인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면서 그의 직업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까 우리가 3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잠잘 시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라반은 계속해서 그 주겠다라고 한 월급들을, 돈들을 계속 뒤집듯이 바꿔요. 그러나 야곱의 성실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도 10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 시간의 법칙이다. 야곱은 그런 오랜 시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리만 그냥 엉덩이만 깔고 있으면 그게 나를 전문가로, 시간의 흐름이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전문가로 그렇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10여 년 이상 양치기를 하면서 계속 그 삶을, 양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 무엇으로 축복해 주느냐? 많은 양떼를, 많은 가축을 통해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수고하고 그가 헌신하고 그가 성실히 그 땀을 쏟았던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그 자리가 되었고, 야곱을 준비시켰고 마침내 큰 거부로 축복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면 다 거부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생이다? 성실함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성실함이 무기입니다. 성실함이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일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잭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타인의 기대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의무가, 이만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이 탁월함인 거죠. 성실한 사람만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함은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그 성실함 가운데 우리는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그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으로 탁월함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을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꽃피우는 주의 젊은이들, 주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직면토록 하십니다. 인과 응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하며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있으면 일이 되는 겁니다. 재산이 불어나요. 양떼들이 건강해지고 토실토실해져요. 누구라도 그 야곱을 붙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야곱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나의 의무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는 그것이 탁월함이에요. 성실한 사람만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실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성실함으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고, 나에게 체력이 부족하면 체력을 구하고, 나에게 동역자가 부족하면 동역자를 구하고, 나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래서 내가 흥청망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실함이 탁월함입니다. 우리로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